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이 가정에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정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배움과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그 가치를 잘 보여주고 나타내는 선생, 교사 이 역할이 얼마나 가정을 든든하게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가정을 잘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확장되는 게 선생이고 교사고, 그게 더 전문화되는 것이 선생님이고 또 교사들이고, 그래서 그 모든 선생님과 교사들은 결국은 각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잘 받아 누린다면 얼마나 가정이 풍성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의 그 이 가치를 무시하고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어? 스스로 다 알아가는 거지. 또 모르면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이 대처해버린다면 결국은 이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늘 가정의 시작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이라는 이 부부라는, 그래서 시작된 앞으로 그 이제 자녀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인류가 이제 나타날 그 모든 시작점에 그들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실수는 선악과였고,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그들이 얼마나 배움과 가르침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참 절감하게 됩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이,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낳은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입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것일까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가정이 생긴 것인가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자녀가 안 나왔을 거고, 자녀를 안 낳았으면 둘이서 서로 재밌게 잘 살았을 텐데, 선악과를 먹은 게 결국은 죄가 되었고 죄의 결과로 자녀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들이 자녀를 낳게 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출산에 고통을 갖게 되고, 아내는, 그 다음에 남편은 그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의 공급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스스로 먹을 것을, 또 스스로 입을 것을, 스스로 생존할 것을 얻게 되었다. 땀을 흘려야 얻을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선악과를 먹어서 자녀가 생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가정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악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풍성한 가정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둘이서 뭘 충만하겠습니까? 자녀가 없다면 어떻게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선악과 이전에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잘 누리고 그리고 이어가려고 했다면은 그들이 깨달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와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와는 직접 들은 것이 아니니까 아담한테 잘 들었어야 됐죠. 그러나 하와는 아담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뱀에게 들었습니다. 뱀에게 들으니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 들으려고 했으면 대응할 수 있었지만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의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들으려고 했으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하와에게 들으니 가르침을 줘야 되는 하와에게 들으니 그러니 꼼짝없이 그들이 선악과를 다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그래서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위치는 얼마나 하락하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가르침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배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난 안 배워도 돼, 난 안 가르쳐도 돼, 그래버리면 다른 데서 배우게 돼. 그래서 가정의 가치가 땅에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5층에서 4층에서 3층에서 정말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위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가르침과 배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걸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 앞이 안 보여요. 앞서가는 사람이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뒤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앞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사람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겠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그러면은 뒷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사람 구덩이 떨어지고 뒷사람도 또 구덩이에 떨어지고 또 뒤에서 또 그걸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또 구덩이로 떨어지고 그러니 아버지가 구덩이 떨어지고 아들이 구덩이 떨어지고 손자가 구덩이 떨어지고 대대로 구덩이에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구덩이 중에 제일 큰 구덩이가 뭐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구덩이. 영원한 형벌의 구덩이죠. 영원한 심판의 구덩이. 거기로 그냥 인도한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와 선생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와 선생,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당장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자와 선생을 생각해 보면 제자가 어떻게 선생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스승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제자에게 가르쳐주면서 또 스승은 또 더 알아가게 돼요. 제자는 새로운 걸 배웠는데 그거 하나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알았지만 스승은 거기에 또 하나를 더 알고 있어요. 그러니 늘 제자와 스승은 그 차이는 좁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높이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 선생이 이렇게 높았는데 근데 제자가 그걸 따라잡아? 그래서 선생만 해줘요? 높이를 따라잡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생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제자가 잘 배우게 되면 어느새 그 선생은 나이 들어서 사라지고 제자가 그 선생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제자 중에 누군가가 나이 들어서 은퇴한 그 선생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대체하는 것. 그래서 그 위치가 여전히 누군가를 또 가르치는 그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선생과 같아진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으니 그것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 따라가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계속 그 뒤에 또 누가 있는지를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맹인이 맹인을 잡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맹인이 있고 또 맹인이 있고 이건 뭐 그냥 계속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앞사람 따라가는 결국은 계속 악순환 되어질 뿐입니다. 그걸 바꾸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승을 따라가는 배워나가는 교육의 중요성 학습의 중요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그때 스승과 같으리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아담에게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아담이 했었어야 되는 일 그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배움과 가르침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을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 그 가르침을 전수하고 그리고 또 아담이 가르침을 전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묻고 그럴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배움이 있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이 항상 유지됐으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에덴에서 살았을 그런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에덴 동산에 예수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선순환을 이루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게 아니죠. 눈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눈뜬 사람이 있어. 눈뜬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눈뜬 사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눈뜬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순환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 배움과 교육과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 제자와 또 교육하는 사람, 이 스승의 가치를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루지 못했던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도는 이제 예수님과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도들이 그것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참된 진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인생과 내세와 인간의 모습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또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뒤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질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배우고 또 따르고 나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한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은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중 몇 사람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고민을 도대체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을 얘기했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이었지만 그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던 그 선생님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며 또 공감하며 그래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혹은 얼마나 또 착잡하겠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두 사람이었는데 더듬이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새롭게 바꿔나가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그는 고난을 받고 자신의 부끄러움에 들어가는 거다. 혼란은 있지만 다시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 모호하지만 또 확실하진 않지만 하여튼 뭔가 안 좋은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꿔놓으셨어요. 그걸 가르쳐주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그 설명을 통해 마침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 배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엉뚱해요. 오히려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반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그건 어리석고 그건 미련하고 그건 정말 답답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건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반대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의 것을 다 곡해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어리석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맹인이죠. 이게 말하는 맹인인 거예요.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실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통해 그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그래서 마침내 그분은 그의 영광에 들어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그 영광에 들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처절하게 십자가의 형을 통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예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버림받음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그 영혼은 하나님께 들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백부장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부활로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영광에 정말로 들어가셨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 속에서 나쁜 거, 뭐 불우한 거, 또 열악한 거 그런 것들만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수치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정말 버려지셨구나 그 정도로 주님이 대속의 죄를 지셨구나 짐을 지셨구나 라는 것 속에서도 오히려 그 영혼을 들이심으로 사실은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죄를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오묘한 진리 그리고 그 오묘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서 예수님께 배우고자 할 때에만이 사실은 그 속에 진실이 있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연어가 왜 자기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기 위해서 왜 그렇게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왜 그런 일들을 해나갈까요? 왜 그냥 흐르는 대로 살지 않고 왜 그걸 역행하며 역주행하며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것이 연어들의 습성이고 본성이면서 그러면서 연어의 가치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흐르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았으면 연어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서 깨끗한 곳에서 그리고 정말 이 물을 역행하기 때문에 살아있으면서 그러면서 생동감 넘치는 그 이 존재, 그 존재를 연어는 돌아오기 때문에 연어인 거예요. 안 돌아오면 연어가 아니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부자고 뭐 편리하고 그리고 또 가정의 삶도 세속적이어야 하고 세상적으로도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할 때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과 그리고 영생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로 그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배우려고 할 때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 가정의 가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것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되어지는 모습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담과 같은 위치에서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자기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 아담이 예수님과 대비되는데 아담은 첫째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 그래서 대비되는데 아담은 하와의 설득에 그냥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 대한 대속도 있지만 만약에 그 대속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멀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을 떠나시기는 해도 정말 중요한 둘째 아담으로서의 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온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온전해 증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모든 배움과 가르침 속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온전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아지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갔던 그곳에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전해진다는 것. 이제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과 배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좋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리고 정말 성경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제일 큰 배움이고 그걸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고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가르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쳐주는 게 온 항상 나쁜 짓, 악한 짓,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건 그건 뭐 백해무익한 것이고 정말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걸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또 그것을 듣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 배움의 의미를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입니다. 그걸 하려고 한다면 들보를 깨달아야 돼요. 들보를. 41절 42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어찌하여 이 놀라운 가르침 앞에 스승이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지만 그러나 잘 배우면 온전하게 되면 스승과 같이 되리라 라는 이 가르침 앞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들보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들보를 먼저. 이 가르침 앞에 남의 티만 보여요. 이 티, 저 티, 이 사람이 티, 저 티. 그래서 다 저거 다 바꿔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가 티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또 우리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우리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또 누구에게 또 누구의 것을 가르쳐야 합니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는 것,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자기의 들보라. 세상에 대한 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들보를 보는 것. 그게 예수님에서 보는 아주 가장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 알파고와의 시합이 인공지능과 이제 바둑 기사, 최고의 바둑 기사가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시합이 잡혀졌어요. 그런데 이세돌 기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길 겁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그 복잡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제가 이길 겁니다. 하고 아주 승리를 단언했대요. 자신만만했대요. 그래서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1패했어요. 처음에 졌어요. 두 번째 또 2패했어요. 세 번째 또 3패했어요. 완전히 패배한 거. 다섯 번을 싸운 거. 세 번 진 거. 두 번 남았어요. 세 번째 지고 나서야 그가 비로소 내가 안 되는구나 깨달았다. 내가 부족하구나.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 번째 지고 난 다음에 이 이세돌 기사가 그때부터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걸 자각을 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서 네 번째 시합에서 네 번째 이긴 거죠. 그게 인공지능이 이제 바둑으로 이긴 유일한 승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렇게 승리한 적이 없던 거예요. 마지막에 또 다섯 번째 또 지면서 최종적으로는 4-1로 이제 패배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그 네 번째 승리가 어떻게 되게 나왔는가 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대요. 근데 그게 승리의 발판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인간이 들보를 깨닫는 것을 다 싫어하고 또 나에겐 들보는 없어요. 사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들보로 딱 무장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와서 들보를 빼라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싫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께 배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왜 가르치려고 하세요? 가정 내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 이것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있고 우리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들보가 빠지지 않으니까 마치 난 목마르지 않은데요. 그런데 자꾸 물 먹으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죠. 물고문이에요. 물고문. 말하자면.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들보를 깨닫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구나. 그걸 아는 순간 내가 지식에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주장했던 거는 이건 나의 어리석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러한 부분에선 내가 부족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그럼 이제 그 들보를 빼주세요. 나는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안 빠지네요. 내 들보를 빼주세요. 나의 어리석은 그래서 이 들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큰 이제 기둥인데 이 기둥이 이렇게 있어 키는 이제 눈에 있는 이런 작은 그 거슬르는 거지만 들보라는 거는 기둥이어서 기둥이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바꿔주세요. 이걸 깨우쳐주세요.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준비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때 새로운 이해가 그리고 들보가 빼어질 때 보여지는 야,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가르침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그 문제를 자각할 때 그럴 때 이제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빌 때 채울 수 있습니다. 채워져 있으면 더 채울 수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울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채워주십시오. 전 너무 비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채워주십시오. 전 우리는 너무 비어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부분에서 채워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비우고 고백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직접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예수님의 방법이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배움과 가르침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의 이 놀라운 선순환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잘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잘 따라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 그 온전하심을 잘 따라가게 되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하게 된 자는 온전하신 주님을 따를 때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됨을 사모하고 그래서 또 배우고 또 배운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완전한 게 아니라 또 부족해 또 배우고 또 그것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주옵소서. 그래서 선생이 있고 그래서 교사가 있으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이 모든 주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잘 스며들고 또 받아들여져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들보가 있습니다. 빠해지지 않는 그 커다란 어리석음의 들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받고자 할 때에 주님이 깨우쳐주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못 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가정을 잘 세우며 또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잘 유지하며 또 더욱 사모하며 주 안에서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